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법원이 군부의 쿠데타 이전 실질적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에게 오늘 추가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 수도 네피도 법원 관계자는 이날 익명을 전제로 AP통신에 수치 전 국가고문이 무전기 불법 수익 및 소지 혐의 등으로 총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무전기는 군부의 쿠데타 당일인 지난해 2월 1일 수치 전 고문의 자택과 경비원 숙소에서 발견됐지만 수치 전 고문의 변호인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그의 경비에 필요한 장비였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치 전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 위반으로 4년형을 선고받은 뒤 민 아웅 훌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2년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수치 전 고문에게 지금까지 부과된 형량은 총 6년입니다. 한편 수치 전 고문은 선동과 부패 등 11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현재 적용된 혐의만 인정했대도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전 고문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미얀마를 찾은 첫 외국 정상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도 베이징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텐진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첫 지역 감염이 신고된 이래 부분적인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중국 국영 CCTV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텐진시와 약 1,400만 명의 주민을 방역 통제 기준에 따라 총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 봉쇄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아예 자택을 나오지 못하며 통제 지역은 매일 한 가정당 한 사람에게만 일용품 구매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자택과 가까운 동네 이외 지역에 갈 수 없습니다. 텐진시에 보고된 첫 오미크론 확진 감염자는 10살과 29살 여성으로 당국은 두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을 검진한 결과 지난 8일 18명이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시 당국은 다음 날인 9일부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바이러스 검진에 돌입했고 그 결과 추가로 20명이 양성으로 나와 지금까지 총 40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텐진시의 이번 부분 봉쇄 조치가 다음 달 4일 베이징시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텐진시는 베이징에서 115km 떨어져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차량과 고속철도를 이용해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베이징으로의 일일 출근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텐진시는 베이징행 모든 버스와 열차의 임시 운행 중단 조치를 취했고 급한 용무가 있는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텐진시 밖을 떠나지 말 것을 공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룰 미러 전략 안정 대화 SSD를 하루 앞두고 어제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강하게 선호하지만 그것은 러시아에 달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럽 내 군사훈련과 새로운 군축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그동안 러시아가 위반해온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 국경을 침범하거나 70년이 넘는 서구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가입 요청을 양보하라고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CNN 방송에도 출연해 우리는 러시아의 우려사안을 듣겠지만 상대 측도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에 직결시키고 있는 약 10만 명 병력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코브 러시아 외교차관은 국영 RIA 통신에 양측의 대화가 한 차례 실무회담 이후 갑자기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모든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화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은 어떤 황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실무회담을 앞두고 서방의 참가국들이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위협과 압박 아래에서는 어떤 양보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총 9명이고요. 이 가운데 여성은 3명입니다. 역대 115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 대법관은 5명에 불과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여성이 대법관이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첫 여성 대법관 탄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사법위원회는 최근 라호르 고등법원의 아예사 말리크 판사를 대법관으로 승인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성 판사가 대법관 후보가 된 건 파키스탄 독립 7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물론 대법관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의회 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이미 역사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인 말레카 보카리 의원은 트위터에 뛰어난 법률가이자 훌륭한 판사가 파키스탄의 첫 여성 대법관이 되는 중대하고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말리크 판사의 대법관 지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라호르 고등법원 내에서 서열 4위라는 이유로 한번 거부가 됐었고요. 이번 두 번째 지명을 앞두고도 보수적인 법조계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서열 파괴를 반대 이유로 들었지만 실은 여성이 대법관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파키스탄은 성차별이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파키스탄 여성법조인협회 측은 이번 후보 지명은 파키스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1분에 담는 60초 소설가를 만나보고요. 미국의 트럭 운전사 부족 현상에 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11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 북도 그리고 함남 신포 지역으로 구름 많고 아침까지 눈 내리겠습니다. 신포와 함경 북도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눈은 5에서 10cm 정도, 비는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또 자강도와 양강도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 그리고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가 영하 27도입니다. 희산 중강이 영하 24도, 평양이 영하 13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신의주가 아침 최저 영하 14도, 개성이 영하 11도, 함흥이 영하 9도입니다. 청진 영하 10도, 원산 7도, 영하 7도, 장전이 영하 5도입니다. 낮 기온입니다. 삼전의 낮 최고는 영하 19도에 머물겠고요. 희산은 영하 14도, 중강 영하 11도, 평양이 영하 8도, 신의주 영하 6도, 개성과 청진이 영하 5도, 원산이 영하 2도, 함흥 장전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눈 내리는 날씨 속에 앞바다 쪽은 오후에 눈이 그칩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는 2에서 3.5m로 오전에 그리고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 4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도시를 봉쇄하면서 경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먼저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실무회담인 전략적 안정성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10일 제네바에 있는 미국 외교 공관에서 회동했습니다.
네, 양국의 대표단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네, 미국 측에서는 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이끌고 있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교 차관이 협상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정처부터 제네바에서 고위급 접촉을 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 약 10만 병력을 집결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쪽에서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네, 러시아는 오히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서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양국이 전날에도 접촉을 했다고요?
네, 양국 대표단은 10일에 이 공식 회담에 앞서서 전날 실무 만찬을 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 만찬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가 아니라 탐색전 지역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어려움이 예고됐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들어볼까요?
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셔먼 부장관이 주권과 영토 보전, 주권 국가가 스스로 동맹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 그리고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 측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네, 랴브코프 차관은 만찬 후에 기자들에게 대화가 현실적이었고 또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타협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해서 본회의에 앞서서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네, 서면 부장관이 말한 이 주권 국가가 스스로 동맹을 선택할 자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위협에 맞서서 나토 동맹국의 일원이자 강력한 민주국가로 성장 발전하길 원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네, 나토가 구소련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점점 받아들이고 러시아 국경 근처에 이 전략무기와 병력을 배치해서 과거에 맺었던 조약을 위반하고 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면 자국의 바로 코앞에 나토의 핵미사일이 배치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불가입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나토가 이미 중유럽 그리고 동유럽에 배치하고 있는 전력의 철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한 번의 회담으로 어떤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에는 힘든 역학 구조인데다가 곧바로 또 외교적인 수단을 포기한다고 발표하면 양측 모두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 당분간은 신경전이 계속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네. 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관련 발언을 했다고요?
네, 블링컨 장관이 9일 미국 CNN 또 A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돌파구가 마련될 걸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양측 모두 이 협상 테이블에 모든 제안을 올려놓고서 앞으로 나아갈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는 한 실제적인 진전이 일어나는 걸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 러시아 회담 후에도 관련 회담이 계속 있죠?
네, 12일에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있고요. 다음 날인 13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으로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가 열립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9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최악의 상황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나토의 억지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까?
네, 미얀마 군부가 10일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네피도 지방법원은 이날 수치 고문에게 무전기 불법 소지에 따른 수출입법 위반, 또 코로나 방역조처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4년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로써 수치 고문의 형량은 모두 6년으로 늘었습니다.
예, 수치 고문은 앞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네, 지난해 12월에 같은 재판부가 선동 혐의, 또 코로나 상황에서 총선 유세를 단행해서 자연재해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 군부가 이 사면 차원에서 이 형량을 2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예, 당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까?
네, 이번 재판 역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요. 수치 고문 변호인들이 언론이나 대중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예, 자, 수치 고문은 지금 다른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치 고문은 60만 달러의 현금과 금 11kg 등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국비 유용 등 1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중형이 예상되는 혐의들이어서 이런 모든 혐의가 다 유죄로 판단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 고문은 지금 상당한 고령 아닙니까?
네, 현재 76살로 사실상 종신형에 처해지는 셈인데요.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군부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제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치 고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수치 고문은 지난해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래 지금까지 모처에 구금돼 있었는데요. 군부는 수치 고문이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나우 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지난달 수치 고문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같은 장소에 지낼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11월에 있었던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듬해인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군부는 이후에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유혈 진압해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4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인 집단학살 의혹도 받고 있죠.
네, 지난달에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카야주에서 불에 탄 차량과 시신 30여 구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희생자들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 또 국제구호단체 소속 현지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무장한 반군 테러 분자들을 격퇴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반군부 무장 저항 운동을 벌이는 소수민족을 겨냥한 공격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국제사회는 이런 미얀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에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경제 제재라든지 무기 수출 금지 등 실질적인 공동 대응책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 볼까요?
네, 미얀마가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도 지난해 10월 정상회의에 미나잉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의 참석을 불허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올해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도 지난주 미얀마를 방문해서 군부 지도자들을 만났는데요. 하지만 방문 기간에 수치 고문 면담을 요청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부 도시를 봉쇄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이 산시성의 성도인 시안시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허난성 윈저우시, 저장성 닝보시도 전면 또는 부분 봉쇄를 단행했고요. 또 베이징의 관문으로 불리는 텐진시도 9일 기준 20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당국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시안시는 특히 봉쇄된 게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돼서 2주 넘게 봉쇄돼 있습니다. 시안시는 인구 1,300만 명의 대도시인데요. 당국의 봉쇄 조처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건 물론이고 경제적인 파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안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생산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굴지의 두 반도체 기업은 시안 현지 공장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핵심 부품인 랜드 메모리 칩, DRAM 메모리 칩을 생산해 왔는데요. 당국의 봉쇄력으로 근로자들의 외출이 금지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 시안에서 생산되는 그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안은 삼성 랜드 메모리 칩 생산량의 40% 이상, 그리고 세계 공급량의 15%를 생산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전 세계 랜드 메모리 칩 공급량의 3분의 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는 이미 물류 공급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중국이 저장성 닝보시에 대한 부분 봉쇄를 단행하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닝보시는 중국의 유명한 항구 도시죠?
네,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 상업 도시인 상하이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닝보항은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의 하나입니다. 닝보시는 확진자가 잇따르자 부분 봉쇄를 단행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외출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럼 항구에서 화물을 처리할 인력도 부족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또 운송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공급망 적재 현상을 일으켜서 전 세계 경제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지금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 볼까요?
네, 7일 기준으로 중국 정부는 전국에서 170여 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57건이 시안시에서 나온 거고요. 56건은 위저우시가 있는 허난성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뭐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현저히 낮은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세워서 고강도 방역 조처를 하고 있는데요. 제로 코로나는 말 그대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목표 하에 한 지역에 코로나가 환자가 나오면 바로 그 지역을 폐쇄하는 식입니다.
네. 자, 중국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중국 경제는 이미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2021년 마지막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최저 3%로 낮춰 잡고 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도 더 하락하는 겁니다. 지난해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4.9%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국 내 주요 병원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신규 고용 증가 건수는 19만 9천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실업률은 3.9%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초초로 오영수 씨가 남우조연상을 받았는데요. 스타 배우들이 불참한 가운데 TV 중계도 없이 진행된 올해 골든글로브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의 많은 병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 병원의 약 24%가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후생부는 약 5천 개 병원 가운데 1,200개에 가까운 병원이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또 100여 개 병원은 이번 주 안에 인력난이 예상된다고 보건후생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병원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인데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CNN 방송은 전염력이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병원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관련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다른 질병 환자들의 병원 수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시시자 브라운 대학 공공보건대 교수는 CNN 방송에 미국의 의료체계는 코비드 환자들만 돌보기 위해 만들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아니라 맹장염이나 심장질환, 자동차 사고 등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인된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교수는 고위험군에 있으면서도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많다며 상황이 앞으로 훨씬 더 어려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병원의 인력, 의료 인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또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에 들어간 이 병원 의료진이 증가하는 것도 병원의 인력난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네네. 자, 지금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후생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13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수치는 코로나 입원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월 14만 2천여 명에 거의 근접할 수준인데요. 또 지난 11월 초에 4만 5천 명가량 됐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입원 환자 수가 3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네네. 자, 일반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CNN 방송에 따르면 일부 병원이 수술 일정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뉴욕의 경우 40개 병원이 지역 보건당국으로부터 최소한 2주간 비필수적인 수술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건데요. 이 조너산 라이너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대 교수는 CNN 방송에 뭐 뉴욕뿐 아니라 본인이 속한 워싱턴 DC 병원협회도 DC시 정부로부터 위기 상황에서의 진료 기준을 세우도록 요청받았다며 미국 내 모든 도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백신 의무화와 관련한 심리를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7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심리에 나선 사안은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체와 보건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이렇게 두 건입니다.
네. 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 시행일이 올해 초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직업안전보건청을 통해서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업무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1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백신 의무화와 정기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2월 9일로 시행 기한을 유예했습니다.
네. 자, 첫날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보였을까요?
예, 바이든 행정부 측 변론이 늘어나선 엘리자베스 프리로거 법무차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직장에서도 위험성을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매일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감염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이 모든 것을 멈추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은 국민의 대표자들인 의회가 백신 접종을 강요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대법원은 보수우위 구도를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이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대법원은 10일 또다시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도 4차 추가 접종이 곧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권고사항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CDC는 지난 8월 면역력이 약한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승인한 뒤 4차 접종도 허용한 바 있는데요. 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 후 부스터샷까지 접종 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코로나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입니다. 지난달이죠. 미국의 고용 실적이 공개됐군요.
네, 노동부가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은 19만 9천 건 늘어난 것으로 발표났습니다.
예, 시장의 전망이나 이 앞선 달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 전문 매체 다우존스는 12월에 42만 2천 건의 고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절반도 채 되질 않은 겁니다. 한편 앞선 달과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난해 11월에는 21만 건의 고용이 추가됐다고 발표됐는데 후에 24만 9천 건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네, 12월 고용은 어느 부분에서 많았을까요?
예, 레저와 접객업에서 고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용은 5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번 해당 부분에서 활발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코로나 팬데믹 이전 기간인 2020년 봄보다는 120만 개 일자리가 더 적은 상황입니다. 노동부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을 통한 바이러스 통제가 더잘 이루어지면 회복이 더 빠를 수 있을 걸로 밝혔는데요. 이 레저와 접객 부분에 이어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부분에서 4만 3천 건, 또 제조 부분에서 2만 6천 건의 고용이 추가됐습니다.
네. 자, 이번 자료에 12월 초부터 확산하기 시작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라는 변수가 반영됐습니까?
자,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집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동을 줄이고 식당 등의 이용을 자제하기 시작한 만큼 추후 내용에 수정 사항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고용 건수 추가까지 포함을 할 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미국 내 고용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건가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과 4월, 미국 내에서 2,240만 건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이날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후 현재까지 약 1,880만 건의 고용이 추가되면서 고용은 84%가량 회복됐습니다.
네네. 자, 이날 발표에서 중요한 것이 또 실업률일 텐데요. 12월의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3.9%입니다. 이는 앞선 11월 실업률 4.2%에서 0.3%포인트 내려간 수치입니다. 이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업률이 4%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실업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5%대로 내려왔는데요. 6월에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이후 계속 떨어지면서 9월에는 4%대로 진입했습니다.
예. 실업률 상황에 인종별로도 차이가 있습니까?
네, 3% 초반대에서 7%까지 꽤큰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백인의 실업률이 3.2%로 가장 낮고요. 이어서 아시아계가 3.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흑인은 7.1%로 백인의 2배 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했고요. 중남미계 실업률은 4.9%로 집계됐습니다.
예.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네,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시급 역시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는 0.6%, 그리고 앞선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7% 올랐습니다. AP통신은 각 기업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전망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고용 전망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오미크론 변이입니다. AP통신은 경제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1월과 2월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집에 머무르거나 격려해야 하는 만큼 고용 성장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의 앤드류 헌터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2%에 해당하는 최대 500만 명의 근로자들이 다음 주까지 격리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전문가들은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변이에 비해 중증도가 낮게 발생하는 만큼 오미크론 변이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이 같은 영향은 단기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영화계 방송계 큰 축제 가운데 하나죠.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렸군요.
네,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9일 진행됐습니다. 보통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미국 영화의 본고장 할리우드에서 스타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연중 최고의 파티로 불리곤 했죠. 또 시상식이 TV로 생중계되면서 1,800만 명의 시청자가 가슴을 졸이며 수상 발표를 지켜보곤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후보에 오른 스타 배우들이 불참하면서 배우들이 밟는 레드카펫도 사라졌고요. TV 생중계나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도 없이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올해 시상식이 왜 이렇게 예년과 많이 달라진 겁니까?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미국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 HFP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고려해 제79회 시상식을 관중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거기다 할리우드의 영화 방송계가 골든글로브 집단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보이콧이라면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거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골든글로브 수상작을 선정하는 HFPA 회원들이 백인 위주로 돼 있던 것이 알려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고요. 여기에 남녀차별 논란과 재정에 따른 부정부패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자, 그러자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은 물론이고 홍보대행사와 주요 제작사들까지 보이콧에 동참했고요. 매년 시상식을 생중계하던 NBC 방송도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 올해 시상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예, 베버리힐스 힐튼 호텔에서 HFPA 회원들과 일부 후원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9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영화 부문과 TV 부문 수상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공개됐습니다.
네, 형식은 바뀌었지만 또 영광의 수상자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헐리우드 거장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뮤지컬을 영화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뮤지컬 코미디 부분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상관왕을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자, 올해는 한국 작품 또 한국 배우들도 후보에 올라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예, 넷플릭스가 제작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TV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또 한국 배우 이정재 씨가 남우주연상, 오영수 씨가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라서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에서 실제 수상자도 나왔군요.
예,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오영수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연기상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제작한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생존 게임을 벌이는 내용으로 오영수 씨는 최고령 게임 참가자 오일남 역을 맡아서 깐부 할아버지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크게 성공하면서 배우들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오영수 씨를 비롯한 오징어 게임 제작 출연진도 할리우드의 보이콧에 동참해 시상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글에 다 담을 수는 없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만나볼 이 작가는 거리에서 만난 그 누구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근사한 글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1분 분량의 이 글에는 주인공의 삶과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1분에 담아내는 인생 60초 소설.
Are you ready for your story?
선생님, 60초 소설 한 편 써드릴까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는 뉴욕의 거리에서 한 남성이 이렇게 묻습니다. 노란색 재킷에 노란색 모자, 멋진 나비 넥타이를 메고는 무릎 위에 타자기를 올려놓고 있는 이 남성의 이름은 댄 헐릿인데요. 지난 40년간 이렇게 타자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에 담고 있습니다. 글의 분량은 1분 남짓. 그래서 헐릿씨는 60초 소설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So many people just rush by. They're in a rush. Their head is lost in their thoughts.
거리의 사람들을 보면 다들 정신없이 지나간다며 머리는 생각에 잠긴 채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다요. 이런 사람들에게 헐리 씨는 잠시 멈춰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과학 기자였던 헐리 씨는 지난 1980년대 실험적으로 60초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곧 자신의 소명이 됐고 약 40년을 60초 소설가로 살아오게 됐습니다.
In April of 1983, I took my typewriter onto the street on Michigan Avenue.
지난 1983년 4월 시카고 미시간 에비뉴의 거리에 타자기를 들고 나왔다는 헐리 씨. 하지만 처음엔 너무 창피하고 긴장을 해서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이내 자리를 잡고 앉아 60초 소설이라는 작은 푯말을 세워놓곤 선생님, 아가씨, 이야기 하나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무시하고 지나갔다는데요.
And then a older woman came over and said, "What are you doing?"
그때 한 나이든 여성이 다가와 뭘 하고 있냐고 물었고 그 여성과 1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단 몇 초 만에 글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자신의 주위엔 약 2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타자기에서 뽑아낸 글을 읽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쳤다고 하네요. 헐리 씨는 그렇게 첫날 $50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자신의 출신지인 뉴욕을 갔고 뉴욕의 거리에서도 똑같이 60초 소설을 쓰는 일을 했는데요. 첫 주말에만 벌어들인 돈이 약 $500에 달했습니다. 결국 헐리 씨는 시카고의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뉴욕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You know, sometimes I think I'm crazy. I mean, I've done it. So I've done it now for 38 years.
헐리 씨는 이 일을 38년 동안이나 하고 있으니 때때로 자신이 미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요. 지난 수십 년을 한결같이 노란 재킷에 노란색 나비 넥타이를 하고 노란색 모자를 쓰고 거리에 나타나는 자신을 보고 사람들은 무슨 공연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기도 한다네요. 헐리 씨가 고객과 대화하는 시간은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걸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는데요. 헐리 씨는 다수의 독자가 아닌 글의 주인공 단 한 사람을 위해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Some people are lonely. I definitely get people who I feel like I'm the first person.
헐리 씨는 이 세상엔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의 대화를 몇 년 만에 해보는 진정한 대화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혼한 이야기나 정신질환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은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글에 담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뉴욕 거리에서 글을 쓴 지 4년 만에 헐리 씨는 유명 인사가 됐고 여러 사업적인 기회도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사적인 파티나 행사에 초대돼 참석자들을 위해 글을 쓰기도 했고 돈도 제법 벌어서 집도 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헐리 씨는 거리의 행인들과의 대화가 그리워 다시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나 들려줄 만한 이야기 하나쯤은 있다고 말하는 헐리 씨. 지금도 뉴욕 거리 한쪽에 앉아 누군가의 이야기를 60초 소설에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운송업계가 직면한 트럭 운전사 부족 현상. 지난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국은 물류대란을 겪었습니다. 항구에서 물류 창고로 가는 것이 지연돼 쇼핑 배송이 많이 늦어지곤 했는데요. 자, 이렇게 물류난을 겪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트럭협회에 따르면 현재 8만 명의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거기다 하루 최대 11시간까지 운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운전사가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운전사 배치 효율성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hey're consistently underutilized by something like 40%.
MIT 대학의 데이비드 코렐 박사는 트럭 운송 가용률의 40%는 사용되지 않는 셈이라며 운전자들을 배치하는 방식도 구식이고 이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처우도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영 방식이 원활하지 않으니 운전사들이 물류 창고에서 짐을 내리고 싣는데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졌는데요. 루마니아 이민자 출신으로 시카고에서 장거리 트럭 운전을 하고 있는 마리안 씨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Sometimes it's a matter of how those companies are organized, how well their employees are trained.
회사의 조직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직원들 교육은 잘 돼 있는지, 트럭 운전사들 처우를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리안 씨는 물론 이 트럭 운전이 돈을 꽤 잘 버는 직업이라며 일주일에 최대 $2,000 정도 번다고 했는데요. 또 미 전역을 여행할 기회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설 트럭 운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제임스 장 씨는 트럭 운전이 이런 혜택은 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Identify if you are the correct person or not person or good person to do this kind of business.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트럭 운전 직업 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펜실베니아 대학의 스티브 비셀리 교수는 트럭 운전사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we have right now in the United States is about 3.5 million jobs that require a commercial driver's license, right? What drivers call a CDL.
미국에서 상업용 운전 면허증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350만 개 정도 되는데 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천만 명이 다른다며 일부 운전자들은 수면 규정 등 융통성이 없는 여러 가지 트럭 운전 규정 때문에 건축업 등 다른 산업 분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It happened to me when I had to stop to two, three different places and I couldn't find.
마리안 씨 역시 저녁 6시만 되면 트럭 운전사들이 주차하고 수면을 할 공간이 없어서 두세 군데를 찾아다녀야 한다고 했는데요. 동료 운전사들도 여기에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There's a lot of frustration, you know, a lot of a sense of disrespect. Drivers talk a lot about.
이 비셀리 교수는 또 트럭 운전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을 싣고 미 전역을 달리는 트럭 운전자들을 좀 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주어와 동사가 문장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틀린 동사 형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에 동사를 일치시키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The term subject-verb agreement means that the subject and the verb agree in number. So, a singular noun takes a singular verb.
주어 동사 일치 규칙의 뜻은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형,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형을 쓰는 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Joe works at a restaurant.
조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조라는 사람 한 명이 언급됐으니까 works, W-O-R-K-S가 사용됐습니다.
If the subject were plural, the verb would be different, as in
Joe and Tom work at a restaurant.
만약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형이 쓰여야 합니다. 조와 톰은 식당에서 일합니다.
Joe and Tom are two people. That is why we use work the plural form of the verb.
조와 톰은 두 명입니다. 그래서 work, W-O-R-K가 사용됐습니다. 조 한 명일 때는 조 works at a restaurant, work에 S를 붙였습니다.
This is the basic idea of subject-verb agreement. However, English speakers do not always use singular nouns with singular verbs, as we will see.
이것이 주어 동사 일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주어가 단수일 때 항상 동사도 단수형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1 is too much. $5 is too much.
$1달러는 너무 많아요. $5달러는 너무 많아요. 첫 문장에서 주어는 $1입니다. 1불은 단수죠. 동사도 또한 단수형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5입니다. $5는 복수입니다. 그러나 동사는 단수가 쓰였습니다. 시간, 돈, 거리를 얘기할 때는 단수를 씁니다. 이번에는 두 문장을 듣고 어떤 문장이 맞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One of the doors is open. One of the doors are open.
첫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그 문들 중에 하나가 열려 있네요 라는 말이죠. doors가 아닌 주어 one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동사는 is를 씁니다.
One of the doors is open.
The player with the most correct answers win. The player with the most correct answers wins.
어떤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두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The player with the most correct answers wins.
가장 많은 정답을 낸 선수가 우승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answers가 아닌 player이 주어이기 때문에 wins, W-I-N-S, wins를 동사로 사용해야 됩니다.
The books that are on the table are mine. The books that are on the table is mine.
이번에는 첫 번째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책들은 제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테이블이 아닌 books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are, A-R-E가 됩니다.
The books that are on the table are mine.
The dog that has floppy ears is the cutest. The dog that has floppy ears are the cutest.
첫 번째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늘어진 귀들을 가진 개가 가장 귀여워요. 이런 말이죠. ears가 아닌 the dog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is가 맞습니다.
The dog that has floppy ears is the cutes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주어 동사 일치시키는 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